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눈가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버틸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12절 11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네, 오늘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초창기 교회라고 했죠. 초창기 교회에서 일어났던 작은 부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매우 가까이 임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들을 베푸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매우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감추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맞죠?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을 또 싫어하거나 혹은 모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벌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 참 멀리 계신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좀 숨어 계십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개입을 하시면 우리가 자립성이 사라지고 의존적으로 돼요. 그래서 마마보이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도 하나님과 건전한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은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 때 대책 없는 마마보이처럼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인도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자신을 정말로 냉철하게 바라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누가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의존성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전력을 다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나에게 닥친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성장을 멈추고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해도 억지로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 공부하기 싫다고 때를 써도 혼내서라도 공부를 시키지 않습니까? 왜요?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를 좀 어려움 앞에 내버려두기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는요,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가까이 임하셔서 영광을 보여준 시기가 있어요. 그때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때에는요, 마치 그림이 생명을 얻어 살아 움직이듯이 이론에만 머물러 있던 성경의 가르침과 기록들이 생생하게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부흥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부흥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흥이란 정의상 무엇보다 먼저 나른해지고 잠들어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을 활기 있게 하고 깨워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저 머리로만 믿던 진리를 새롭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정의를 하셨어요. 생명력이 없던 교리들이 생명을 갖습니다.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있었는데 이것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적의 순간들이 교회 역사에서는 분명히 있었고요.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기사와 표적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가짜 부흥이 아니라 참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24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몇 개월입니까? 4, 6에 24. 그쵸? 맞죠? 4주라고 치면 6개월 정도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부흥에 대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한 시간에 알아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잠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어떤 것이 참된 부흥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오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게 참된 부흥일까요? 이 부분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또 어떤 일을 빨리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요. 어떤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데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건 잘하지만 정말로 참된 진리를 철저하게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부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부흥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부흥이 여러 번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1907년 평양대부흥 외에는 부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한 50, 60년대에도 작은 부흥이 있었고 특히 70년대에 익스플로 74라고 하는 세계적인 집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한 목사님을 모시고 했던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부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봤을 때는 부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부흥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부흥의 외적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참된 부흥의 외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먼저 13절을 볼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3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가 많죠. 또 생활 습관, 또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좀 비난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칭송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칭송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혹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식은 있어요. 그렇죠? 선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까닭없이 비판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면 일단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3대 부흥의 시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선하고 정직해졌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칭송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1907년 평양대부흥의 시작은요, 길선주 장로님이 성경사경에 사경일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친구의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도 돈을 빌린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녀들한테. 그리고 넘어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강권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그걸 자백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일어나서 비슷한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흥이 시작됐어요. 회개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선주 장로님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회와 사경의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감추었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시작되었고 이게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어렵지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한 사람은요, 그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지만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자기를 묻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뭔가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모순된 말이 있어요. 얼핏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이렇게 시작되죠.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못했어요. 그냥 와서 우리 얘기하자,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자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칭송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흥의 시기에는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밝은 빛에 나아갈수록 먼지가 잘 보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신의 죄가 매우 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흥의 시기에 신자들은 매우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부담을 느끼게 돼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자를 봤을 때에는 신자들에게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 느끼면서 감히 다가오지를 못해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룩함,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혹해합니다. 그래서 다가오지를 못해요. 선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비난하지는 못하지만 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13절에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칭송했다는 말은 이런 모순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그 내면에서부터 거룩함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욕할 수는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정직하고 선하기 때문에. 외적으로 참된 부흥은요, 거룩함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조금 더 내적인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더 기도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갔어요. 내적인 거룩함을 추구한 게 아니라 외적인 성장과 번영으로 눈을 빼앗긴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또 어떤 치료를 구했지만 내적인 거룩함에 대해서는 많이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3대 부흥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가슴 아픈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을 추구한다는 분들이 더 입이 거칠고 삶이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미 부흥의 길에서는 멀어졌어요. 멀어진 게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 능력이 있으니까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부흥에는요, 정말 내적인 거룩함이 그들에게서 드러난다.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3절이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14절을 보면은요, 부흥의 외적인 표지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70년대, 80년대의 교회 성장과는 많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흥의 시기에 일어나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로 인한 교회의 성장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보고 있는 교회의 성장 혹은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면 형통하고 복받는다라는 말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끼고 그 거룩함에 자신을 낮추고 나오는 겸손한 성장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고 나온 것. 이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빠르게 성장해요. 그러나 형통하고 복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민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 나오면 형통하고 복받는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우리 인생 살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빨리 나아지지 않으면 곧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또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통을 약속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참된 목적,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는 이 목적은 어느새 사라지게 돼요. 물론 듣기는 듣지만 원래 나온 시작, 첫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당혹감이 항상 혼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정말 진리가 뭐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지만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참된 부흥의 시기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서 성장을 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외적인 표지예요. 그럼 크게 두 번째로요, 부흥이 오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흥이 어떻게 하면 올까요? 이것은 우리가 문맥을 살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전에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일이 여러분 뭔지 기억하십니까? 위를 보시겠습니까? 5장 1절에서 11절. 초창기 교회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의 이유가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안에서 죽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잠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친대물,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친 제물, 헤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물건을 의미해요. 원래는 제단에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제물이 갖는 기능이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바칩니까? 하나님이 양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죽이는 거죠. 물론 짐승을 죽이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짐승이 죽는 게 나으니까 짐승을 죽도록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는데 뭐냐면은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원래는 다 지옥에 가야 되지만 이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신 죄를 받는다. 이 대속의 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짐승의 제물이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제물이 이 대속의 기능을 했는데, 특별히 성전에 바치는 물건 중에서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헤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단순히 어떤 물건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이 물건이 저의 죄를 대신하는 물건입니다 하고 이 물건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이 바친 물건을 성전에서 쓰지 않고 외부에서 쓰면은 그 물건은 이제 파괴해야 돼요. 외부에서 쓰려고 하면 파괴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바쳤는데 그걸 취소하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바친 제물을 감추어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온전한 대속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은 이유는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초창기 교회의 부흥은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어요. 문맥적으로 보면은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쓴 게 아니라 연관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의 부흥은요, 내적으로 정결해진 이후에 찾아와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가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사도들이 능력이 많아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내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때 부흥이 일어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이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즈존스 목사님의 책 부흥에서는요, 부흥이 오기 전에 그 전조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부흥이 갑자기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준비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핵심적인 교리들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이 종교개혁도 큰 부흥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전에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재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써놓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마틴 루터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그 전에도 성경을 연구했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 조의가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생명력을 갖고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부흥을 일으킬 때도 비슷합니다. 존 웨슬리는요, 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론을 읽는 것을 듣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 핵심적인 교리를 새롭게 깨달은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주장처럼 초창기 교회의 부흥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교리가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해서 그래서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을 또 추구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 그 교리가 영광스럽게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의 핵심 교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인도해주는 교리를 핵심 교리라고 하면 돼요. 그 교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역을 생생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현재 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또 말의 타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그런 점입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을 외치는 사람들의 입이 가장 거칠고 때로는 더럽기까지 해요.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슬픔을 금치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왜 계속되고 있을까? 왜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과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데도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넘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그 능력이 참된 능력인가를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성경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에요. 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영성을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추구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뭐 실명을 걸어놔서 죄송하지만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으로 90년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베니 목사님, 이분이 이 횡령으로 인해서 많은 그 순환을 당하고 있어요. 순환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잘못이니까 뭐 이혼 문제 해가지고 많은 문제로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봐요. 영성을 추구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나라를 초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가? 그것은 근본적인 잘못이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죠.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장 정치적으로 행동을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하는데 또 좀 더 고상하고 또 수준 높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매우 편파적이고 한쪽을 두둔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이 어느 한쪽이 잘하고 한쪽이 못하는 게 아니라 선과 거짓이 섞여 있고 또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사실 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동조하는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또 복음주의자들, 정말로 전도에 열정을 가진 분들이 있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 전도는 가장 인본주의적인 교리를 주장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신은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전도법을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많이 전도를 해봤고 또 받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주장의 가장 큰 잘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내가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 게 확신이 아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거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이 합리화되면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는 회개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면죄부밖에 안 돼요. 이 주장은 그래서 바람직한 것 같지만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는 주장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주장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또 말씀을 확신해야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장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확신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모르잖아요. 내 마음이 언제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도 좋았던 사람이 싫어지고 싫었던 사람이 좋아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뭐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아 이거를 하면 좋겠지 했는데 사고 나서 실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네, 쇼핑에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양파 껍질 같아서 무엇이 내 마음인지 우리도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에 구원을 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지만 오히려 확실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막연한 것 같지만 더 확실한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요. 말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말에 현혹되시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혼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마시고 그 말 뒤에 있는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섬기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정말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리한 시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거짓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결국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는 것이에요. 참으로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요. 참된 정결함이 필요해요. 참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참된 부흥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의 홍수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는 이러한 거짓된 부분이 보여지는데 왜 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에게는 이러한 불일치가, 불균형이 너무나 잘 보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일한다고 하는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이 옳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는데 왜 이것을 보지 못할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편파적인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을 살펴봐야 돼요. 왜 이렇게 잘못됐을까?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만 왜 내가 이렇게 돈을 추구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거칠게 얘기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인의 자세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교도들은 내적인 성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영혼의 일기를 쓰고 또 결심문을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해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 대들보같이 큰 허물을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대들보 같은 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남의 잘못에 대해서 흥분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만큼 흥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냉철하게 바라볼 때에 사실은 이러한 불균형과 불일치가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 힘들어요.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일본에 우찌무라 간주라는 분이 있었는데 무교회주의자입니다. 근데 무교회주의자를 떠나서 이게 이분이 신앙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었는데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썼는데 제가 그 사과문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너무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놀랐어요. 어떻게 일본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과를 할 수 있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뭔가 사과를 하는 사람은 사과를 그렇게 듣는 사람이 통쾌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과를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변명하고 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말을 섞으면서 사과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통쾌하게 사과를 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쳤어요. 아,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이것이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보는 것의 차이가 없어졌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나는 굉장히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아닌다 싶은 모습이 있는 것. 이거는 아직 우리가 부족한 거죠. 사실은. 나는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공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 차이가 심할수록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이 차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많이 일치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불균형과 불일치가 심각해요. 외부에서 자신을 보는 것과 자신이 자신을 보는 것과 차이가 심각합니다. 한두 분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도 비난으로 많이 갔어요. 죄송한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인 정결이고 내 자신을 더 냉철하게 바라보는 자세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내적으로 정결해질 때 부흥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는 제껴두고 외적인 것, 부수적인 것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는 걸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자신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방치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많이 아픈 일입니다. 정말로 내 살점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길은 그냥 대충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에 대한 아주 정직한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르고 신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경을 자신의 선입견과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읽으려고 할 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라본 오늘 살펴본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의 이 작은 부흥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 초창기 교회에서는 이런 부흥, 이런 기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니까 지금도 이것을 믿으면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막연히 주장하는 것은 허무하고 또 허탈한 주장일 뿐이에요. 그냥 단편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엉뚱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표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할 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알려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의도는 사라지고 또 내적인 정결을 이루어야만 부흥이 온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인 정결에 대해서 힘쓰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부흥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즉 부흥은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일어날 때 부흥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불이 크건 작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냥개비 하나로도 놀라운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을 일으키는 그 하나의 불씨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